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간 지역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머닝스사 여객기에 대한 수색 작업이 오늘로 이틀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디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머닝스 여객기는 어제 오전 아무런 조난 신호 없이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간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사고기의 비행장치, 비행기록장치 가운데 한계를 수거했다며 현재 파리로 옮겨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 승객은 대부분 스페인과 독일, 터키, 네덜란드, 호주인 등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독일인 오페라 가수 부부와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독일 학생 16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고 항공기 소속사인 저머닝스 측은 승무원들의 요청에 따라 오늘 일부 운항 일정을 취소했다며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프가니스탄의 아슈라프 가니 대통령이 오늘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앞서 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가니스탄의 안전보장을 위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에 주둔한 미군 9,800명이 올해 말까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절반 규모로 축소하기로 한 당초 계획을 수정한 겁니다. 가니 대통령은 이에 대해 아프가니스탄 보안군의 개혁을 가속화하고 훈련과 장비를 보강해 기본 임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군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테러단체 은거지에 공습을 가해 무장요원 3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또 키버 지역에 대한 이번 공습으로 두 개의 무기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도 오늘 오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역에 무인기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 탈레반 요원 11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살된 탈레반 요원 가운데는 일부 고위 반군 지휘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군 무인기는 어제도 같은 곳에 공습을 가해 파키스탄 탈레반 요원 9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남부로 진격함에 따라 남부도시 아덴에 머물고 있는 압두라부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몸을 숨겼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하디 대통령이 아덴 내의 한 비밀 장소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앞서 하디 대통령이 아덴을 완전히 떠났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사나에 가택연금 돼 있다가 아덴으로 피신해 왔으며 이곳에서 정권 회복을 모색해 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9월 사나를 장악한 뒤 최근에는 하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아덴을 향해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병력이 방어에 나섰지만 아덴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알 아나드 공군 기지가 오늘 후티 반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어제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장괴한이 차량을 몰고 군 검문소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의 리비아 군 병사가 숨졌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유엔이 리비아의 평화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6개안을 제안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유엔의 제안에는 리비아에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재헌위원회를 통해 제정된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리비아에서는 독재자 무아마르 가다피가 축출된 지난 2011년 이후 정치적 혼란과 폭력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저수준 바로 윗단계인 CA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최저평가인 C등급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디폴트를 의미합니다. 무디스는 어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400억 달러를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관계자들이 북한 당국의 승인을 받아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미군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대비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This miniaturized claim, but as a combatant commander, as commander of your strategic command, it's a threat that
북한과 중국의 관계가 경색돼 있지만 중국의 대북 지원이 완전히 중단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 기구가 내다봤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 지역에 걸쳐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직속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 위원들이 포함된 민간단체 관계자들이 오늘 북한 개성공단을 방문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거부로 북측 의료시설은 둘러보지 못했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준비위원회 김성재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을 비롯한 통준위 관계자 4명이 포함된 남측 방북단이 25일 육로를 거쳐 개성공단을 찾았습니다. 민간단체인 국제보건의료재단 차원의 방북으로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실태를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의 관련 설명입니다.
국제보건의료재단 관계자 등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들이 개성공단 보건의료 실태 파악을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며 개성공단 보건의료 관련 시설인 타가소, 개성공단 부속의 및 북측종합진료소 등을 시찰하고 16시 30분경 입경할 계획입니다.
남측 방북단은 그러나 개성공단 내 남측 의료시설만 둘러봤을 뿐 당초 예정됐던 북측 진료소와 타가소는 시찰하지 못했습니다. 북한이 통준위 관계자들이 방북단에 포함됐다는 한국의 언론 보도를 문제 삼아 시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남측 방북단은 북측 진료소와 타가소를 밖에서만 살펴봤으며 북측 관계자의 설명 없이 남측 의사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북측도 사전에 통준위원들이 포함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이들의 방북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상황이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정종욱 통준위 민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을 문제 삼아 통준위 해체를 거세게 요구하는 등 비난 공세를 이어왔습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방북은 3월 초순경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거쳐 협의된 것으로 개성공단의 보건의료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올해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개성공단에 근무하는 북측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자 보건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세실 헤인이 미군 전략사령관이 북한의 핵무기 소형화 가능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도입은 한국의 결정에 달려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인이 사령관이 지난주에 이어 또다시 북한 핵무기 소형화에 대한 대비를 강조했습니다.
I don't see any tests yet that associated with this miniaturized claim. But as a combatant commander, as commander of your strategic command, it's a threat that we cannot ignore as a country.
헤인이 사령관은 24일 국방부 브리핑에서 관련 실험을 보진 못했지만 전략 사령관으로서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미 핵무기 소형화 주장을 한 만큼 그런 가능성을 상정해 방어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북한이 우주 발사체 등 다양한 종류의 로켓을 쏘아 올렸고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KNO-8을 과시한 점도 위험한 조짐으로 꼽았습니다. 앞서 헤인이 사령관은 지난 19일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북한이 이미 핵무기 일부를 소형화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헤인이 사령관은 한국의 사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무엇이 필요한지는 한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I think South Korea has to determine what it needs. They're a great partner that we have worked with in multiple dimensions.
다만 관련 논의를 앞두고 있는 만큼 이를 앞서가지 않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한국과 일본 순방길에 오른 마틴 댐시 미 합참의장도 이날 전용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미국, 한국, 일본 간 미사일 협력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통합된 방공과 미사일 방어 우산을 구축하는 데 진전을 보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미한일 3국 간 상호 운영성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방어 체계 획득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댐시 의장은 이번 한국 방문에서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통합방공 미사일 방어 구축, 군사연습과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한 기존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이 미한 합동군사훈련 기간 동안 도발하는 양식이 다소 예측 가능하다며 이는 현 수준의 군사훈련을 계속 실시해야 할 필요성을 높여준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러시아 정부가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에 반대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가상적인 배치 문제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성명에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에서 사드 포대 주둔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한 논란이 한국 내에서 일고 있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한국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확산 배치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는 국제 안보와 전략적 안정성에 대한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파괴적 영향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가능성은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안보 상황이 복잡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이 시작되고 한반도 핵 문제 해결이 더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사드 배치가 가져올 결과를 포괄적으로 분석해 득실을 면밀히 따지기를 바란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방부 대변인실은 24일 VOA에 현재 사드 한국 배치 가능성과 관련해 어떠한 논의나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며 가상적인 배치 문제에 대한 외국 정부의 성명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사드는 미국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핵심 요소로 적의 탄도미사일을 40에서 150km 상공에서 직접 요격할 수 있습니다. VOA 뉴스 김연호입니다.
지난달 취임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이 다음 달 초 한국을 방문해 한민구 한국 국방장관과 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한국 정부 소식통이 밝혔습니다. 두 나라 국방장관들의 이번 회담에선 양국의 국방 현안을 넘어 미, 한, 중 세 나라 간 안보 현안으로 떠오른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 미군 배치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한편 두 장관은 오늘 전화 통화를 갖고 양국 동맹의 발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이번 통화에서 한 장관은 카터 장관의 취임을 축하했고 카터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안보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해군이 천안함 피격 사건 5주년을 앞두고 서해상에서 대규모 해상 기동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 위협에 대응해 차기 호위함과 유도탄 고속함, 스파이크 미사일을 배치하는 등 대비태세를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해군은 천안함 피격 5주년을 앞두고 천안함 피격을 상기하는 동시에 천안함 장병들이 피로 지킨 영해를 살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대규모 해상 기동 훈련을 24일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3,200톤급 한국형 구축함인 을지문덕함과 2,500톤급 신형 호위함인 인천함, 그리고 천안함과 동급인 초계함 신성함 등 함정 10여 척이 참여했습니다. 이번 훈련을 지휘한 강석봉 한국 해군 대령은 불굴의 전투 의지로 도발하는 적을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해군은 지난 5년간 절치부심하며 적을 처절하게 역량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갖춰왔습니다. 불굴의 전투 의지로 필성 해군의 전통을 이어나가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천안함 피격 이후 지난 5년간 천안함을 기억하라는 구호 아래 적 도발에 대한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왔습니다. 먼저 연안 방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기 호위함이 실전 배치됐습니다. 천안함 대신 배치된 2,300톤급 차기 호위함인 인천함은 북한 잠수함을 탐지할 수 있는 신형 음파 탐지기와 어뢰 음향 대항탄, 해상 작전 헬기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유도탄 고속함과 이동형 수중 탐색 음파 탐지기가 설치된 대잠 고속단정도 배치됐습니다. 포격전 당시 유일한 대응 수단이었던 K9 자주포는 두세 배가량 문수를 늘렸고 다연장 로켓과 신형 대포병 레이더, 코브라 공격 헬기 등도 서북도서에 신규 혹은 추가 배치됐습니다. 북한의 해안포를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스파이크 미사일도 전력화가 완료됐습니다. 지난달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한국군 잠수함 사령부가 창설되면서 한반도 전역에서 더 효율적인 수중 작전 능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한국 해군 정승균 대령입니다.
잠수함 사령부 장병 청원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해양 주권과 해양 권익을 보호하는 핵심 전략 임무를 완수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 해군은 오는 2018년까지 209급과 214급 잠수함 18척, 2030년까지는 수직 발사대에서 탄도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3,000톤급 잠수함 9척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오는 30일 북한 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합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유엔 주재 스페인 대표부 관계자는 24일 VOA에 한국의 요청에 따라 북한 미사일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 여부가 논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국 정부는 지난 4일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의 최근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하고 유엔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은 지난 2006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695호를 시작으로 북한에 대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모든 발사체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미한 연합군사훈련 키리졸브가 시작된 지난 2일 동해로 단거리 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지난해 2월과 6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도 대북제재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한을 규탄하는 언론 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 처리가 다가온 가운데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의안에 새롭게 추가된 내용들은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는 스위스 제네바 현지 시각으로 오는 26일이나 27일 새로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유엔에서 채택된 결의안에 없던 내용들이 추가돼 채택될 경우 북한을 한층 더 압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특히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 실종 문제를 비중 있게 다뤘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와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제안에 따라 이번 결의안에 이 문제가 많이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루스만 보고관은 얼마 전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북한의 납치 문제를 지적하며 납치된 외국인들이 송환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을 지속적으로 압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한국과 중국, 일본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말레이시아, 루마니아, 싱가포르, 태국 등에서 수백 명의 외국인을 납치했습니다. 이 가운데 일본인 12명이 납치된 것이 확인됐고 추가로 납치된 것으로 알려진 881명을 조사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한국의 한 북한인권 전문가는 북한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 회부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며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속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현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유럽연합과 일본이 지난 19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이 같은 내용의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25일 지난해 11월 유엔 총회에 이어 또다시 인권 결의안을 조작했다며 이는 용납 못할 정치적 도발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는 결의안이 모략적이고 도발적인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며 미국의 조종과 압력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새 결의안이 북한의 외국인 납치와 강제실종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인권 모략 소동을 더욱 확대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새 결의안에는 또 오는 9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유엔 주도의 첫 패널 토론을 열자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김수환 박사입니다.
그동안은 주로 이사회에서 보고하고 소위 협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발언을 했지만 토의하는 방식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그거는 상당히 그 유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공론화 방식을 가져가겠다는 의미라고 좀 읽고 있는데.
결의안은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가 패널 토론에 참가할 회원국과 국제기구, 시민단체 등을 관리하고 연락하는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서울에 설치되는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2분기에 문을 열 예정입니다. 현장 사무소는 앞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고 기록할 유엔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2분기에 서울에서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밝혔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대변인실은 23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현재 한국 정부와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와 관련한 행정적인 문제들을 마무리 짓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실은 어떤 행정적인 문제가 남았는지 더 이상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는 지난해 2월 발표한 최종 보고서에서 북한인권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했고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해 3월에 채택한 북한인권결의안에 이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어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현장 사무소를 서울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국 정부에 제안했고 한국 정부가 이 같은 제안을 수용했습니다. 이후 유엔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한국 외교부 또 서울시와 현장 사무소를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 빌딩에 설치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해왔고 직원 채용 절차도 밟았습니다. 앞으로 현장 사무소는 COI가 수집한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북한의 반인도 범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묻기 위한 작업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의 인권 침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루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지난 16일 열린 북한인권 상호대화에서 현장 사무소가 유엔의 기본 원칙에 따라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 is crucial that this structure can function with independence and sufficient resources and is not
북한 인권 현장 사무소가 충분한 재원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또 현장 사무소가 보복이나 협박의 대상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현재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되어 있는 북한 인권 결의안은 서울 북한인권현장사무소에 충분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도록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현장사무소가 북한인권과 관련한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엔인권 최고대표에게 오는 9월 인권이사회의에 현장사무소 현황을 구두 보고하고 내년 3월 회의에는 구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그동안 현장사무소 한국 설치에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은 지난해 6월 현장사무소 서울 설치가 미국과 한국의 몰약이라며 초호의 용납 없이 무자비하게 징벌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과 중국의 고위급 교류가 지난 몇 년간 크게 줄었으며 이는 경색된 두 나라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미 의회 산하기구가 밝혔습니다. 이 기구는 그러나 중국이 북한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중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 의회 산하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2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과 중국 간 고위급 접촉이 지난 몇 년간 크게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회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12월 사이 문화, 과학, 경제, 군사, 당 등 북중 간 모든 종류의 교류 수백 건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지난 2009년 양국의 부부장급 이상 고위급 접촉은 5회였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고위급 접촉이 2010년에서 2012년 사이에는 4회로 크게 줄었고 이어 2013년과 2014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지난해 북중 간 실무급 접촉은 6년 전에 비해 3배 늘었지만 이런 접촉은 주요 정책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두 나라의 정권 교체가 고위급 접촉 감소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11년 말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고 김정은이 권력을 승계했으며 이듬해에는 중국에서도 10년에 한 번 있는 지도부 교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간 중 두 나라는 국내 정치에 보다 집중했을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러나 정권 교체기가 지난 2013년 이후에도 여전히 고위급 교류가 없는 것은 시진핑 국가주석이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혹은 양측이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역사적 유례가 깊은 북중 공산당 간 교류가 완전히 끊어진 것에 주목한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까지는 비공식적이고 우호적인 당대당 접촉이 보편적이었지만 이후에는 공식적인 정부 외교 경로를 통한 만남만 이루어지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보고서는 공개리의 고위급 접촉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생산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국내외에 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과 북한의 경우에는 상호 우호 관계를 과시하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북중 관계 경색이 중국이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는 북한 정책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맹관계, 협력관계를 맺어 중국을 억제하고 북한이 붕괴할 경우 미국이 한반도에 더욱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은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정책을 크게 바꿀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미중경제안보검토위원회는 경제안보 분야에서 미중관계의 문제점과 대응 전략을 연구 분석하기 위해 지난 2000년 미국의회 산하기구로 설립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서 홍역이 발생해 국경지역 등지에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러시아의 소리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이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현재 필요한 의약품을 주민들에게 공급하는 등 질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방송은 환자의 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입수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앞서 북한 보건성 당국자는 지난 21일 관영 조선중앙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홍역 발생 사실을 공개하면서 홍역 유입을 막기 위해 이 질병의 발생국에서 입국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검역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홍역에 취약한 16살 미만 청소년과 아동들에 대한 검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탈북자 출신 피아니스트로 현재는 한국에서 대학 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김철웅 씨. 독특한 사연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김 씨는 음악가로서 그리고 남과 북을 잇는 끈으로서 앞으로도 할 일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박은정 기자가 김철웅 씨를 만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음악은 탈북 음악가 김철웅 씨가 연주하는 아리랑 소나타입니다. 김철웅 씨는 자작곡인 이 곡에 남북 간의 문화를 연결하는 끈이 되고 싶다는 꿈을 담았는데요. 북한의 고위 당원인 아버지와 교수인 어머니 사이에서 넉넉한 생활을 했던 음악가가 이렇게 한국에서 꿈을 펼쳐야 했던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김철웅 씨는 평양 음대를 졸업하고 평양 국립교향악단에서 활동한 음악가입니다.
저는 평양에서 피아노를 배우고 평양음악대학을 다녔고 러시아의 차이콥스키 국립음악원을 유학을 하고
이렇게 부족할 것 없던 그의 운명이 바뀐 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연주한 한국의 음악 때문이었는데요.
평양의 국립교향악단에 있을 당시에 제가 사랑했던 여자 친구에게 프로포즈를 하려고 쳤던 곡이 문제가 돼가지고 보헤비에서 심할서를 쓰게 됩니다. 근데 그 곡이 정말 너무너무 유명한 곡이었죠. 프랑스의 팝피아니스트인 리차드 클라이더만의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이었는데요. 그냥 한국에서는 서울에서는 그냥 뭐 호텔 커피숍? 일반 커피숍에서도 너무 흔히 들을 수 있는 곡인데 북에서는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퇴폐적인 곡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곡이 문제가 돼서 보헤비에 심할서를 쓰게 되었고요. 제가 그 심할서를 쓴 이후에 어떤 내 나름대로의 음악의 자유, 그러니까 누구도 터치 안 하는 그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분연히 탈출을 감행했고 탈북에 성공을 해서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습니다.
피아노를 자유롭게 치지 못해 북한을 떠난 그가 한국에 와서 처음 자리 잡은 곳은 충청북도 청주였는데요. 피아노를 치는 사람인지라 청주에서 딱히 일자리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에 와서 탈북민들과 연결돼 그들의 집에 얹혀 살면서 처음에는 피아노 학원에서 강사를 했고 서울 화곡동의 술집에서 피아노를 쳤습니다. 또 북한 예술단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인맥이 넓어졌고 독특한 사연을 갖고 있는 그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 가정이 그냥 뭐 정말 피아니스트인데 피아노라는 것을 전혀 본지도 못한 사람들 속에 쌓여서 남의 집 어떤 그 일도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살았고요. 그리고 목재소에서 나무도 날라봤고 계기는 되게 여러 가지가 많았는데 탈북 공연단들 많잖아요. 거기 원조가 저예요. 제가 지금 모든 예술단의 레퍼토리를 제가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하다가 그 예술단이 결국에는 약간은 장사치처럼 이렇게 전락되는 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1년 정도 딱 만들어 놓고 그냥 나왔는데 그 공연단 다닐 때 그 큰 행사장 할 때마다 피아노가 있는 데는 제가 피아노를 연주를 했어요. 근데 그러던 관객 중에 한 분이 오셔가지고 자기네 어떤 연주를 하는데 한번 해보지 않겠냐 해서 그래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처음에 피아노 그러니까 그런 분들 클래식하고 한국계 클래식계하고 좀 인연이 됐고요.
김철웅 씨는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은 창작곡과 더불어 북한의 음악들도 많이 연주하는데요. 음악을 통해 한국인들과 세계인들이 북한에 관심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연주가는 전달자라고 해요. 훌륭한 연주가일수록 창작자의 마음을 그대로 오버랩해가지고 관객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적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이 연주하는 곡 중에 북한 곡들이 꽤 있는데요. 그 곡을 연주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북한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어요. 이런 거를 만들 줄 아는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북에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고 싶고 그럼으로 통해서 통일의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한국에서도 이름난 음악가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김철웅 씨. 앞으로의 포부도 큰데요.
저는 제 지금 뭐 음악적인 목표는 한국적인 걸 가지고 서양 악기인 피아노에다 자꾸 녹여를 내므로써 우리 민족의 우월성도 외부에 알리고 또 그런 곡들을 통해서 남북이 같이 흥얼거릴 수 있는 음악 장르를 만드는 게 꿈이고요. 또 그리고 또 두 번째로서는 연주가도 연주가지만 후배들을 좀 키우고 싶어요. 애들을 좀 잘 교육을 해서 클래식 음악도 가르치고 해가지고 내 나름대로 오케스트라 유스 오케스트라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 탈북하는 애들뿐 아니고 남한 애들하고 같이 해가지고 애들은 통일이니까 음악으로 하모니로 통일이 됐다 이런 것도 동네 알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자라면 그게 작은 통일이 아닐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악가 김철웅으로서뿐만 아니라 탈북민 김철웅으로서의 계획과 소망도 가지고 있습니다.
남북이 같이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만드는 것.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데 좀 더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좀 그 가교적 역할을 하는 것. 이런 것으로 통해서 제가 항상 했던 말 중에 뭐 나로 인해서 뭐 통일이 뭐 3분 좀 앞당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 3분이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가 일생의 3분이라는 건 정말 순간이 지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라도 나는 통일에 뭔가를 이바지하고 싶다 이런 내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하게 된다면 좀 더 그 가교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워싱턴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미국은 아프간의 요청에 따라 현지 주둔 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습니다. 추락사고로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독일 여객기에는 미국을 포함해 15개국 승객이 탑승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이 추가로 자유무역지대 3곳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네, 오늘은 미국과 아프간 정상회담 소식부터 살펴보죠.
네,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도 가졌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가니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현재 아프간에 주둔 중인 미군 병력의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재 아프가니스탄에 얼마나 많은 미군이 주둔하고 있습니까?
9,800명입니다. 미국이 9.11 테러 직후인 2001년에 아프간 전쟁을 시작하고요. 한때 10만 명이 넘는 미군 병력이 아프간에서 전투 임무를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미군 전투 임무의 종료를 선언했고요. 모든 치안 임무를 아프간 병력과 치안군에 이관했는데요. 현재 남은 미군 병력은 이 아프간 안정화 지원 임무라는 것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이 아프간 군의 훈련 지원, 또 이 제한적인 규모로 대테러 임무를 지원하는 것 등입니다.
이 철군 일정을 얼마나 늦추는 겁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당초 올해 말까지 아프간 주둔 미군 병력을 9,800명에서 5,500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까지는 필수 요원만 남고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철군 일정을 늦추기로 했고요. 일단 이 9,800명의 병력을 올해 말까지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올해 내에 이제 계속해서 철군 일정을 재조정해 나가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내년 말까지 완전 철군한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철군 일정을 늦춘 건 아프간 안보에 대한 불안감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철군 시기 조정을 먼저 요청한 건 아프간 정부고요.
네.
미국이 이를 수용한 것인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어제 가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프간이 여전히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면서 반군의 공격이 계속되고 있고 특히 민간인들을 노린 비열한 자살 폭탄 공격도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안보를 위해서 현재 주둔 중인 미군 규모를 몇 달 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오바마 대통령은 말하고 있는데요. 백악관이 이후에 별도 성명도 냈습니다. 성명에서는 미국이 아프간 철군과 관련해서 유연성을 보인 것은 아프간의 치안을 확보하고 동시에 아프간이 테러 분자들의 공격 기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한편 미군은 올해 폐쇄 예정이었던 이 칸다하르와 잘랄라바드의 공군 기지도 아프간 정부의 요청에 따라서 가능한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프간의 가니 대통령은 어떤 발언을 했나요?
가니 대통령은 미국의 결정을 환영했는데요. 미국의 안보 지원을 통해서 아프간이 필요로 하는 개혁을 가속화하고 아프간 군도 더 나은 지휘와 훈련 속에서 더욱 나은 장비를 갖추고 본연의 임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미군의 추가 군사 지원 약속에도 감사를 표했는데요. 미국은 아프간이 35만 2천 명 규모의 치안군을 유지할 수 있도록 2017년까지 최대 8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액수는요, 아프간이 약속한 경제 개혁, 또 선거 제도의 개혁, 정부 개혁을 이행했을 때 지급되는 액수입니다.
네. 가니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미군의 희생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를 표했죠.
그렇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에서 처음으로 민주적인 선거 또 정권 이양을 통해서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의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한 많은 미군과 민간인들의 희생 또 미국인들의 지원에 거듭 감사를 표했습니다. 또 가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 앞서서요, 워싱턴 인근 알링턴에 위치한 국립묘지를 방문하고 무명 용사비에도 헌화했는데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아프간 전쟁에 희생된 미군 2,300명이 묻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니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기자회견에서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에는 독일 여객기 추락사고 속보를 좀 전해주시죠.
네, 이 독일 저먼 윙스 소속 여객기가 어제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해서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프랑스 정부의 발표가 있었죠. 오늘 날이 밝으면서 수색과 시신 수습 작업이 다시 재개됐는데, 하지만 험한 산악지대에 기상상태도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큰 상황이라고 합니다. 추락 현장에 접근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조금 떨어진 수색본부에는 요원들을 태운 헬리콥터가 오가는 등 분주하고 긴장된 모습이 계속됐습니다.
네, 이 관련국 정상들이 추락 현장을 방문했다죠?
그렇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또 사고기의 국적인 이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그리고 독일에 이어서 가장 많은 탑승자가 사망한 스페인의 마리아노 라조이 총리가 현장 주변을 방문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객기 잔해가 있는 추락 현장은 험한 산악지대고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추락 현장까지 가진 못했고요. 대신에 수색본부가 설치된 인근 지역에서 수색 책임자와 요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 기록 장치인 블랙박스도 찾았다고 하죠?
네, 보통 여객기에는 두 종류의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다고 합니다.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와 비행정보 기록 장치인데요. 베르나르 카즈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 중에 조종석 음성 녹음 장치를 수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블랙박스의 사진도 공개가 됐는데요. 붉은색 금속 덩어리인데 손상된 모습입니다. 겉은. 하지만은 내용의 기록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파리로 보내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내용 분석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비행정보 기록장치인 또 다른 블랙박스는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추락 원인에 대해서 추가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아직 정확한 추락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체 결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와 오늘 사이에 레이더에 잡힌 여객기의 비행 흔적이 추가로 공개가 됐는데요. 추락 8분 전에 해발 11,500m의 순항 고도를 유지하다가 갑자기 급강하하면서 추락 직전에는 1,800m까지 고도가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하강 속도의 두 배 이상 되는 급격한 이 하강이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 8분 동안에 조종사들이 관제탑에 조난 신호나 기체 결함 신호를 보내지 않은 것이 이제 의문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항공기의 기체 결함, 뭐 감압 장치나 엔진, 혹은 이 항공기 센서의 결함, 혹은 조종사의 실수, 아니면은 지나치게 자동 항법 장치에 의존한 것이 아니냐, 험악한 산악지대를 지내면서 이런 여러 가지 추락 원인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제 전문가들의 추측이고요. 이 정확한 원인은 앞으로 당국의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공중에서 찍은 여객기 잔해 사진도 오늘 공개가 됐는데 창문 6개가 있어서 이 동체 일부로 보이는 잔해가 이제 구겨진 채 떨어져 있고요.
네.
주변에도 작은 물건들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탑승자들의 국적도 공개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번 추락사고로 승무원 6명과 승객 144명 등 탑승자 150명이 전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 사고가 난 지역, 또 사고 정황을 볼 때 생존자는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저머닝스 발표에 따르면 승무원을 포함해서 독일 국적자가 67명, 스페인 국적자가 49명으로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 밖에 영국 3명, 카자흐스탄 3명, 미국 2명 등 15개국 탑승자가 있었고요. 이 각국 정부 발표와 이 저머닝스 항공사 발표자의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저머닝스는 일본인 탑승자가 1명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일본 정부는 자국민 2명이 탑승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이나 한국 등 다른 아시아 국적 탑승자는 없었습니다.
네. 자, 모든 사고가 다 그렇겠지만 추락 여객기에 탔던 탑승자들의 안타까운 사연들도 공개돼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추락 여객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서 2시간 비행 후에 독일 뒤셀도르프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이륙 후 50여 분 만에 이 프랑스 남부 알프스에 추락하고 만 것입니다. 네. 탑승객들의 사연이 전해지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데요. 특히 이제 이 탑승객 중에는 독일의 한마을 출신 고등학생 16명과 이들의 인솔교사 2명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바르셀로나 인근 학교에서 열흘간 교환학생 연수를 마치고 이제 교사들과 함께 귀국 같은 참이었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특히 학생 중에 한 명은 이 공항으로 가는 길에 여권을 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고 숙소로 돌아가서 극적으로 사고를 피할 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머물던 집 가족들이 직접 공항으로 데려다주는 바람에 가까스로 여객기에 탑승을 했고 결국은 이제 사고를 당했는데요. 같은 학교의 학생들은 이 인터뷰에서 여객기에 탑승한 친구들을 모두 잘 알고 있고 또 돌아오면 함께할 계획도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볼 수 없게 됐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밝혀서 주변 사람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아시아로 가보죠. 중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요?
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오늘 보도한 내용입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요, 어제 시진핑 주석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자유무역지대 세 곳에 추가 승인을 결정했는데요. 광둥과 푸젠, 텐진 자유무역지대 이렇게 세 곳입니다.
이미 이들 지역에 자유무역지대가 설치될 거란 관측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제 여러 차례 관련된 보도도 있었고 얘기도 나왔었는데요. 특히 중국 상무부가 지난해 12월에 이제 세 곳이 자유무역지대 건설지로 선정됐다 이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이 세 곳 말고도 여러 이제 중국 도시들이 자유무역지대로 선정되기 위해서 경쟁을 벌였었죠. 하지만 선정 발표가 있었고 이번에 이제 중국 관영 신화통신 보도로 승인 결정이 났다는 이런 내용이 알려진 건데 사실 지난 3월 1일에도 세 곳에서 공식 출범식이 열릴 거란 보도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열리지 않았었고요. 다시 18일에 광둥 자유무역지대 출범식이 별도로 열릴 거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는데 역시 열리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 관영 매체에서 정식으로 승인 결정을 발표한 것이죠.
네. 그런데 새 자유무역지대는 앞으로 어떤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개발이 됩니까?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광저우 자유무역지대는 이 홍콩과의 경제통합 가속화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이 밖에 푸젠특구는 타이완과의 통합, 텐진특구는 이 베이징과 허베이 주변 도시들과의 이제 경제통합에 초점을 맞췄다고 하는데요. 사실 중국의 이 자유무역지대가 이 세 곳이 처음은 아닙니다. 중국이 선전 경제 특구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했었고요. 또 지난해 9월에는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출범했었는데, 하지만 아직 이제 실제 이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의 경우에는 출범 후에 뭐 1년 반 가까이 지났지만, 아직 실제 개발은 중국 정부의 예상이나 아니면 주변의 다른 기업인들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오늘 신화통신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에도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앞서 말씀드린 이 광둥과 푸젠, 텐진 이 세 곳의 자유무역지대 건설로 경제 개혁의 폭을 넓히고 새로운 접근에 대한 개방을 넓힐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중국은 상하이 자유무역지대와 관련해서도요. 이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등에 대한 개방을 확대할 것이라고 제시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설립 후에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죠?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이제 개발이 실제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 이 상하이에 있는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대상 기업 380개 중에 73%가 자유무역지대만의 실질적인 혜택을 실제로는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이 자유무역지대를 열면서 위안화의 자유로운 교환과 금리 자유화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오늘 새로운 자유무역지대 설립 결정을 이제 보도를 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지대를 더욱더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대책들도 펼칠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였습니다.
오는 29일 일요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의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kHz로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밤 8시부터 자정까지 이용하고 계시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북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전국적으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상 7도, 낮 최고는 7도에서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자강도, 황해남북도 모두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기온 영하 1도, 낮 최고는 15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는 최저 0도, 최고 10도, 강계 최저 0도, 최고 15도, 해주는 최저 1도, 최고는 12도, 개성은 최저 0도, 최고 13도입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지역도 모두 맑겠습니다. 함흥 최저 3도, 최고 17도, 장지는 최저가 영하 7도, 최고는 9도, 해산은 최저 영하 4도, 최고는 14도입니다. 원산은 최저 6도, 최고 17도입니다. 선봉은 최저 0도, 최고 10도. 이어서 해상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동해는 맑고 물결은 1.5 내지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맑겠습니다. 물결은 0.5 내지 1m로 잔잔한 편이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날씨도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도 역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0도,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9도가량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한 북한 날씨였습니다. 지금까지 뉴스투데이 3부를 보내드렸습니다. 한국어 저녁방송 잠시 후에 세계 뉴스를 보내드립니다.
1분 1초가 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지금 미국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미국은 지금에서 소개해드립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부터 외딴 시골 마을까지 관록의 정치인에서부터 어린 아이까지 미국을 살아가는 다채로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만 볼 수 있는 다양한 모습을 소개합니다. 진짜 미국의 모습을 찾아 바로 지금 달려갑니다. 미국은 지금 매주 수요일 밤과 목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을 통해 만나실 수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이 잠시 뒤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에 의해서 연설할 예정입니다. 가니 아프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새로운 긍정적 관계장이 시작될 것임을 선언할 예정입니다. 가니 대통령의 이번 미국 방문은 지난 14년에 걸친 아프간 전쟁의 부담을 떨치고 양국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이뤄진 것입니다. 하지만 가니 대통령의 의회 방문을 얼마 앞두고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 주변에서 오늘 강력한 자살폭탄 공격이 발생해 6명이 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가니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아프간의 안전보장을 위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회담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현재 아프간에 파병 중인 9,800명의 미군 병력을 올해 말까지 계속 주둔하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파키스탄군이 오늘 아프가니스탄 국경 인근 테러단체 은거지에 공습을 가해 무장요원 30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또 키버 지역에 대한 이번 공습으로 두 개의 무기시설을 파괴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도 오늘 오전 아프가니스탄 북동부 지역에 무인기 공습을 가해 팔레스타인 탈레반 요원 11명을 사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살된 탈레반 요원 가운데는 일부 고위 반군 지휘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군 무인기는 어제도 같은 곳에 공습을 가해 파키스탄 탈레반 요원 9명을 사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알프스 산간 지역에 추락해 150명의 사망자를 낸 독일 저먼윙스사 여객기에 대한 수색 작업이 오늘 재개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출발해 독일 디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먼윙스 여객기는 어제 오전 아무런 조난 신호 없이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간 지역에 추락했습니다. 프랑스 내무장관은 사고기의 비행 기록 장치 중 한 개를 수거했다며 현재 파리로 옮겨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기 승객은 대부분 스페인과 독일, 터키, 네덜란드, 호주인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독일인 오페라 가수 부부와 수학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던 독일 학생 16명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동국가 예멘의 후티 반군이 남부로 진격함에 따라 남부도시 아덴에 머물고 있는 압드라브 만수르 하디 대통령이 몸을 숨겼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하디 대통령이 아덴 내의 한 비밀 장소로 거처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앞서 하디 대통령이 아덴을 완전히 떠났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부인했습니다. 하디 대통령은 지난달 수도 사나에 가택연금돼 있다가 아덴으로 피신해왔으며 이곳에서 정권 회복을 모색해왔습니다. 후티 반군은 지난해 9월 사나를 장악한 뒤 최근에는 하디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아덴을 향해 남쪽으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디 대통령을 지지하는 병력이 방어에 나섰지만 아덴에서 불과 60km 떨어진 알 아나드 공군 기지가 오늘 후티 반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반군 ISIL은 어제 리비아 동부 벵가지에서 발생한 자살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무장 괴한이 차량을 몰고 군 검문소를 들이받으면서 일어난 이번 공격으로 적어도 7명의 리비아 군 병사가 숨졌습니다. 어제의 사건은 유엔이 리비아의 평화회담을 추진하기 위한 6개 안을 제안한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유엔의 이번 제안에는 리비아에서 통합정부를 구성하고 재헌위원회를 통해 제정된 새로운 헌법을 바탕으로 총선거를 실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가 우크라이나의 국가신용등급을 최저 수준 바로 윗단계인 CA 등급으로 강등했습니다. 최저평가인 C등급은 채무불이행 상태인 디폴트를 의미합니다. 무디스는 어제 성명에서 우크라이나가 국제통화기금의 구제금융 400억 달러를 제때 갚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사실상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행 중인 채권자들과의 채무 구조조정 협상에서 채권자들이 큰 손실을 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AM 1188kHz를 통해 깨끗한 음질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5890, 7235kHz로도 방송해드립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10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9370, 980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